Thank you for allowing me to deliver to you today's sermon again. As you guys know, today is Mother's Day, so afterwards we're going to have a special lunch, and make sure that you're being generous with the Spain mission there. The coffee was very good, but it is strong. I just want to just kind of warn you, you know. So if you ask them to make it less strong, I think they'll do that for you there. All right, today's message is truly knowing Jesus. And we will study John chapter 7, verse 20 to 31. And let me read the key verse, which comes from verse 25 to 27, which says this: "Some of the people of Jerusalem therefore said, 'Is not this the man whom they seek to kill? And here he is speaking openly, and they say nothing to him. Can it be that the authorities really know that this is the Christ? But we know where this man comes from, and when the Christ appears, no one will know where he comes from.'"
예,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설교를 할 기회를 다시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어머니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맛있는 커피도 준비됩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Okay, let's begin with prayer. Heavenly Father, we gather before you today to seek the truth of your Son, Jesus Christ.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move beyond misconceptions and truly know him as our Savior and Lord as we reflect on your word in John chapter 7, verse 20 to 31. Let your Spirit guide us to a deeper life-changing relationship with Jesus. Remove any barrier of assumptions or doubt and fill us with your wisdom and love. In Jesus' holy name, we pray. Amen.
예, 저희 기도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고 의심하는 잘못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 I want you to imagine walking into a room where everyone is talking about someone they claim to know, but their descriptions of him are wildly different. Some say he's a gentle poet and others a harsh judge, and some even think he's a myth. This is what's happening in John chapter 7, verse 20 to 31. The people of Jerusalem are raving about Jesus. Some call him a target for death. Others wonder if he's the Messiah, and you know, many are just confused. They think they know him, but their ideas are shaped by assumptions, not truth. Today we face the same challenge. Many people claim to know Jesus, but do we truly know him? In this passage, we see a crowd trying to comprehend who Jesus is, and their struggle reveals three critical truths about knowing him. So today we're going to dive in and we're going to discover how we can move from assumption to true life-changing relationship with the real Jesus.
예,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한 장소에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각자가 다 다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를 온화한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는 엄격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는 신화 속 인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는 죽어 마땅한 대상이야 라고 하고 누구는 그가 메시아 맞아? 라고 의아해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 진리가 아닌 그들 자신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문제에 당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구절에 나온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고민하는 군중들, 그들의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모한 상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The first thing that I want to talk about is the misconceptions block true knowledge of Jesus. So the crowd in Jerusalem had fixed ideas about the Messiah. They said in verse 27, "We know where this man comes from. When the Messiah comes, he will simply appear. No one will know where he comes from." You know, they expected some kind of mysterious superhero type, not a carpenter from Nazareth. Their preconceived notions blinded them to Jesus, the true Messiah, who was standing before them. We see this elsewhere in Scripture, Matthew chapter 13, verse 54 to 58. Jesus taught in his hometown, probably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right? But the people, knowing him as the carpenter's son, they were offended. They rejected him. Their familiarity bred contempt, blocking them from seeing his divine identity. You may have heard of the blind men touching different parts of the elephant and describing its base, it based on their limited experience. One feels the trunk, calls it a snake. Another one feels the leg, calls it a tree, and so on. Each man's partial perception led to a wrong conclusion about the whole elephant. Today, people create their own versions of Jesus. Some see him as a real feel-good guru who ignores sins, like a cosmic cheerleader. Others view him as an angry judge who always are ready to condemn. These caricatures are comfortable, in fact, because they let us live as we please, unchallenged by the truth. But Isaiah chapter 55, verse 8 and 9 reminds us, my thought, this is God saying,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Shaping Jesus to fit our lifestyle is idolatry. That's not faith. Consider Nathanael. He's one of the apostles. In John chapter 1, verse 46, who doubted anything good can come from Nazareth. Yet, when he met Jesus and heard his words, he declared in John chapter 1, verse 49,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which means Messiah. Nathanael let go of his misconception and embraced the truth. Why do we cling to false images? Because it's easier to mold Jesus than to let his truth challenge us. But according to John chapter 8, verse 32, misconception keeps us from the Savior who died to set us free. Just as the blind man needed to explore the entire elephant to understand it, we must let go of our assumptions and encounter the real Jesus in Scripture, who is both merciful but just. He's loving but also holy. Are you holding on to a made-up Jesus, or are you ready to meet the real Savior in this word?
예, 첫 번째 진리는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군중은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아주 신비롭고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인물이었지 이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 출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입견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런 모습을 저희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목수의 아들로 알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익숙한 친밀감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본질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코끼리 몸에 각각 다른 부분을 만지고 나서 코끼리에 대해 말한 어떤 장님들의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장님은 코를 만지고 나서 그것을 뱀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장님은 다리를 만진 후에 이것은 나무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제한된 경험이 이 코끼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도록 한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해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죄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한 범상치 않은 치어리더 같은 어떤 권위자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분은 항상 죄를 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재판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우리가 진리에 도전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을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며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선포하게 됐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런 거짓된 이미지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그분의 진리에 도전받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나 상상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님들이 그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알고 나서야 그 실체를 바로 알게 됐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 그는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된 주님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구세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The second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knowing Jesus requires heart transformation, not just head knowledge. I would like to repeat that again here. Knowing Jesus requires heart transformation, not just head knowledge. The Jewish leaders in verse 23 and 24, they were amazed at the teaching of Jesus. They actually acknowledged his insight into their Sabbath hypocrisy. They saw his miracles and heard his words in verse 25, yet instead of repenting, they plotted to kill him. Their hearts were closed, treating the message of Jesus like a performance to critique, not a call to change. They had head knowledge, but no heart transformation. We see this in the parable of the sower in Matthew chapter 13, verse 18 to 23. The seed fell on the rocky ground, represents those who hear the word with joy, but fall away when it demands change. Because the word never takes root in their hearts. How many of us do the same? And let me be very honest. Before I was a Christian, I was very much like this. I want to be very honest with you. I met Christ when I was 16, and it completely changed my life. But before then, I was like this. So I want to be very honest here. We go to church, we enjoy music, we say amen to a sermon, we might even shed a tear, but we walk out unchanged. That was me. It's like attending a concert, applauding the show, and returning to life as usual. James chapter 1, verse 20 to 24 says this, be doers of the wor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f. Knowing Jesus isn't about collecting facts or enjoying spiritual moments. It's about letting his truth pierce our hearts. When I went to the retreat so many times, this makes perfect sense to me. It was just an experience. Consider Zacchaeus in Luke chapter 19, verse 1 through 10. He was a tax collector. He was despised by all. But when Jesus called him, Zacchaeus didn't just listen, but he repented. He gave half his wealth to the poor. He restored what he had stolen. Let me tell you a different story. There was a story about a mistreated but very aggressive stray dog. But he was adopted from a shelter. The dog initially snarled and was suspicious of his new owner. But over time, with consistent care and feeding and love, the dog's demeanor changed. It wagged its tail, followed its owners eagerly, and became a loyal companion. This mirrors how knowing Jesus isn't just about hearing his words, like the Jewish leaders did, but letting his love and truth transform our hearts. Zacchaeus didn't just hear Jesus, he let the call of Jesus reshape his life, turning from greed to generosity. Likewise, we must move beyond admiring the teaching of Jesus to letting his spirit make us new. When we truly know Jesus, his words don't just impress us, they reshape us. Hebrews chapter 4, verse 12 says this,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is a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to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 Like the dog transformed by his owner's love, we must let Jesus' living word pierce our hearts, turning us from resistance to repentance and a renewed life. Are we letting the truth of Jesus cut through our defenses? Or are we content with only a surface level faith?
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위선에 대한 그분의 통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는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한 변화를 위한 부르심이 아닌 그저 자신들을 비판하는 한낱 강연에 불과한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만 있었을 뿐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할 때 그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제 옛날 모습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찬양을 즐기고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걸어 나갑니다. 마치 콘서트에 가서 공연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지만 공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수집하거나 영적인 한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꿰뚫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세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자신이 훔친 것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학대받던 유기견이 보호소에서 입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 주인을 경계하고 으르렁거렸지만 주인의 꾸준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결국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따르는 충실한 동방견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인해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삶이 변화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사랑으로 치유된 개의 경우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불복종의 죄로부터 회개와 새 삶을 사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전히 표면적인 믿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The last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true faith in Jesus leads to total commitment. I think this is so important. And this happened in my life. I got saved at 16, but I didn't fully commit until I was 21. I saw a difference. You know, there was a difference there. So this is a very important topic for me here. In verse 31, some in the crowd believed in Jesus because of his miracles, saying, when the Messiah comes, will he perform more signs than this man? But their belief stopped short. They didn't follow him. They were close, but they missed the step of surrender. True faith isn't just agreeing that Jesus is real. It is recognizing our desperate need for him as Savior and Lord. That's key, right there. John chapter 3, verse 16 declares,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And here is the condition right here,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men, right? Belief must lead to action. In Luke chapter 9, verse 21, Jesus says, and there's a condition here, it say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you want to really follow Jesus, it says this,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We see this in Mark chapter 10, verse 17 to 22, the story of the rich young ruler. Think about this. It says this, he believed Jesus was good and sought eternal life, but when Jesus called him to sell everything, sell all of his possessions, and follow, he walked away sad. He was unwilling to commit fully. His heart was half-hearted. It was half-hearted faith left him unchanged. In contrast, consider the apostles in Acts chapter 4, verse 13 to 20. After meeting the risen Jesus and receiving the Holy Spirit, they boldly proclaimed the gospel, even under threat, even until they died, saying, we cannot but speak of what we have seen and heard. Their total commitment transformed them into a world changer. Every one of us was destined for destruction, but Jesus came to save us. True faith means confessing our sins, asking him to be our Lord, committing 100% to him. No compromises. I want to share something about my own life here. And I'm so sorry for our translator. I didn't put this in the notes. But some of you guys know my story. When I came here to Tucson, I was about 20, maybe 25, 26, somewhere around there. I was about to take over my father's business. We had a very prosperous business there. I thought I was going to take the business and make it bigger and all that kind of stuff. But God had other plans. And God convicted me to come with my wife and my baby, one-year-old Emily. You guys probably met Emily. She's not 1 year, she's 28 years old now. I love my parents, but let me tell you,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me. Very angry. I sat down with my parents, with my father and my mom, and I told them that God convicted my wife and I and the baby to come over here to Tucson, do ministry here. Do you know what my father did? And I love my father, by the way, so I don't want to paint him in a bad way, because I think I will do the same. My father said, you are no longer my son. My wife was in tears. I was in tears. I didn't know what God was doing, but I said, I'm going to follow God. It's very possible that if I would have stayed, I could have been very rich. I could have been very wealthy. I don't regret it. And I'm back here. I'm back. You got me back, you know. I'm back. And this Saturday, I'm going to graduate from my seminary school. So I had the full education of the Masters of Divinity, and then this church is gracious enough to ordain me September the 13th. Please come and on that day. But God has completely changed me. My dad accepts me. By the way, it wasn't like when he says, I disown you, maybe about 1 month later, he called me back and says, oh, Kyungjin아, you know I love you, right? 사랑해, right? You know that. I go, yeah, Abuji, yeah. I know. There's a cost involved in following God. I don't regret it. 100%. So it says in Romans chapter 10, verse 9. 죄송합니다, 이지찬님. Romans chapter 10, verse 9. He promises,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When we surrender fully, it is like a burden lifted. I felt that. It was amazing. And it was freeing us to live for God. Once my father said, I love my father. When he said that, I'm going, am I doing the right thing? I did the right thing. You may have heard of this famous tightrope walker who crossed the Niagara Falls. This is over there in, I think, Canada, right? He was drawing a huge crowd. He asked all the crowd, he says, do you believe that I can cross with the wheelbarrow? They cheered, yes. And then he said this, do you believe that I can cross with someone in the wheelbarrow? And they said, yes. And then he said, but he asked for a volunteer to get in. No one stepped up. No one got in that wheelbarrow. But let me tell you, we all should get in the wheelbarrow. This illustrates the crowd in John chapter 7, verse 31. They believed in the miracle of Jesus, but they would not commit to following him. True faith, like the bold proclamation of the apostles in Acts chapter 4, verse 20, means not just agreeing to Jesus is real, but trusting him enough to surrender our lives fully, as Romans chapter 10, verse 9 calls us to do. Oh, by the way, my father is a very devout follower now. He's a 장로님, you know. He loves the Lord. Sometimes he talks to me and he goes, are you following God? So, very different. Yeah, So don't look at him going, oh, he's a bad. No, he loves God. My father, my mom loves the Lord. They're crazy about God, you know. But anyway, the crowd's partial belief left them unchanged. Our full commitment to Jesus must transform everything. Believing Jesus can cross the tightrope. It's not enough. True faith means getting in the wheelbarrow, confessing him as Lord, and living 100% for him, no matter the cost. Are you ready to give him your all?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전적인 헌신으로 이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에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그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정을 표징을 행하시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 그쳤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가까이는 갔지만 그분께 항복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실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영생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고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반쪽짜리 믿음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헌신은 그들을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멸망당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타협 없이 100%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도 있었고 그러나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셨다는 그런 고백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 마침내 모든 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타기로 건넌 유명한 그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수레를 가지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군중들에게 물었고 군중은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그는 다시 또 내가 그러면 누군가를 이 수레에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군중들은 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수레에 같이 탈 사람을 찾았을 때 그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자신을 내어놓을 수는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의 군중들도 예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분을 따르는 데에는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와 이 믿음은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이 요구하듯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항복할 만큼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보인 부분적인 믿음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00%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Let me conclude this message here. The journey to truly know Jesus is actually not a casual stroll. It is a life-altering adventure that demands we shed misconception, allow His truth to transform our hearts, and commit yourself fully to Him. In John chapter 7, verse 20 to 31, the crowd's confusion about Jesus showed us that half-hearted belief or distorted view leaves us unchanged. But encountering the real Jesus, who is merciful yet holy, loving yet just, will redefine our lives. Knowing Him is not about checking a spiritual box. It is about surrendering ourselves to a Savior who died to make us new. Consider the story of a shipwrecked sailor. He's clinging to a piece of life wood in a stormy sea. He's exhausted. He's hopeless. But yet he sees a rescue boat approaching. So the crew throws him a rope, but he hesitates. He's afraid to let go of the familiar driftwood that kept him afloat, even though it cannot save him. Finally, he released the wood, he grabbed the rope, and he was pulled to safety. That driftwood represents our misconception, our surface level faith, or our reluctance to fully commit. Jesus is the rescue boat, offering salvation, but we must let go of what is familiar and trust Him completely to be saved.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여정은 절대 가벼운 산책이 아닙니다. 모든 오해를 벗어버리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삶의 모험입니다. 군중의 그 예수에 대한 혼란은 이 반쪽짜리 믿음 또는 왜곡된 관점에 우리를 계속 얽매여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면서 공의로우신 참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이게 표류하고 있는 예 그런 그 구명 예 보트 같은 것에 매달린 그 난파된 선원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치고 절망적인 그 사람은 아주 빨리 구조보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보트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구조보트에 있는 승무원들이 밧줄을 던지고 예, 그를 구출하려고 하지만 그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구명보트 예, 거기를 그것을 붙잡고 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를 물 위에 이렇게 그 떠있게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예, 그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 구명보트를 놓고 예, 밧줄을 잡아서 안전하게 구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분의 진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목적과 자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Okay, let me leave you with a challenge here. So this week, take a step, take a bold step to know the real Jesus. Start by reading John chapter 7, verse 20 to 31, and prayerfully ask God to reveal any misconception you're holding on to. Reflect on whether your faith is head knowledge or heart transformation and ask, does the truth of Jesus challenge your daily choices? Finally, examine your commitment. Are you like the crowd, admiring Jesus from a distance, or are you ready to get in the wheelbarrow and trust Him fully? Let go of the driftwood of assumption or half-hearted faith. Surrender to Jesus. Let his words reshape you and commit 100% to living for him. The real Jesus is calling. Will you answer him with your whole life?
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우리 참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31절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당신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드러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신앙인지 예,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진리가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지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 이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에 감탄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그 수레에 올라타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오해나 부족한 반쪽짜리 신앙에 그 어떤 끈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재구성하며 그분을 위해서 100%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 삶으로 그에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Okay, let's close in prayer. Gracious God, thank you for revealing the truth of Jesus through your word. As we leave this place, help us to let go of false images and embrace the real Jesus with transformed hearts. Embrace us, empower us to live fully committed to him, trusting him as our Savior in every moment. May our lives reflect his mercy, holiness, and love to the world. In Jesus' precious name, we pray. Amen.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이곳을 떠나며 거짓된 이미지를 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변화된 마음으로 참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비와 거룩함과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